이사야서 24장 16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 남은 자들이 외친다 그랬어요. 외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외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라,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16절의 말씀은 앞에 있었던 지난주에 했던 15절의 결론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설교는 서론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제 설교는 서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16절은 15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가 두 번이나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그 말, 외치는 그 소리가 이제 16절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머지 23절까지 이르러서 그것이 결론처럼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느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를 딱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서라는 뜻이에요.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택함받은 남은 자들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들어와서 이사야의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16절에 하나는 먼저 볼 것은 이사야의 선포예요.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건 선포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선포하라, 영광을 올려드려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지난주에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했고 이제 들어와서는 찬송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을 붙이고 있는가 하면 의로우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The righteous one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해도 충분한데 왜 The righteous one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영어 성경으로 놓고 보면 righteous one 할 때 그 one을 그 소문자로 쓰지 않고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우신 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놓고 보면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beauty, 아름다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이, 그 말은 아름다운 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했던 말하고 우리가 연결을 시켜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싹이 뭐예요? 제가 이거 설교했었어요. 4장에서 이미 했거든요. 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쌍난 지팡이. 그 아니 그건 보세고 이새의 싹, 이새의 싹. 그 싹을 이야기. 여호와의 싹은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며 또한 동시에 도전이 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래는 탕자처럼, 탕자의 비유에서의 탕자처럼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들이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은 벗겨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새 옷이 아름답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냄새나는 자들이었어요. 볼품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름답게 된 거죠. 스가랴서의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로운 옷,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혀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인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면서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아름답게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우리들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겨요. 16절에 반전이 생기는데 뒷부분에 나타나는 건데요. 이사야가 슬퍼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엄청나게 슬퍼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슬퍼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100세가 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생일잔치 대충 넘어가실래요? 그냥 100달러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그냥 끝내실래요? 아니잖아요.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고모, 삼촌 뭐 이러면서 박수치고 축하한다고 그러고 여기저기서 노래소리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막상 100세가 된 부모는 슬퍼서 울고 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버지 왜 울어? 삼촌 왜 울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작년에 먼저 간 내 자식이 여기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런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 땅 위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고 있는데 막상 그 모든 것을 이미 보았던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사야는 환상 중에서 이 되어질 일을 먼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유다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잔하게 되었다. 나는 쇠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요, 이 두 부분은 대조가 돼 있어요. 컨트라스트가 돼 있는데 하나는 모든 영광을 의로운 자에게 드릴 죄다.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나는 쇠잔하게 될 것이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대조가 이 16절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는 예전에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2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왜냐하면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야 나한테 와서 위로할 생각하지 마. 나 너무 슬퍼. 왜? 내 백성이 패망하니까. 그거를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슬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2절 3절인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까지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친척과 나의 혈육이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바란다예요. 특별히 로마서 9장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놓고 쓴 글이거든요. 그들에 관한 글을 쓰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내 형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 부분을 쓴 거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방인들한테 내 형제들, 내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설령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친척들이, 내 혈육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슬퍼하는 이유를 16절 끝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셨으면 좋겠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16절의 맨 마지막에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라고 돼 있죠. 배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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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신자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배신 혹은 배신자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이 이사야서 24장에 있는 문맥에 맞게끔 번역을 한다면 저 같으면 약탈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싶어요. 약탈자, 약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창조적으로 이렇게 밝혀낸 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니까 그게 더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다가 어땠습니까? 유다가 약탈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잖아요.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전에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내려와서 공격을 하고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있잖아요. 그 약탈당하고 있는 모습을 이사야가 뭐라고 먼저 예언을 해줬는가 하면 아수르가 와서는 훑고 지나가는데 모든 것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다. 예루살렘 하나 남겨놓고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약탈을 당하는 유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이사야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약탈당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야금야금 좀 먹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죽음이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죽음밖에 기다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막상 그들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내 가족들을 보고 내 형제들을 보고 내 친척들을 보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멸망해 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약탈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처럼 슬퍼해야 마땅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아니 뭐 한두 번 기도해봤는데 뭐 싹수가 노래요. 지가 뭐 알아서 하겠죠. 이러고 포기하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기도를 지난 10년, 지난 20년 동안 똑같이 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만나면 잔소리처럼 우리한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마. 라고 이렇게 스크린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약탈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약탈당하고 또 약탈당하고 그렇게 약탈을 당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의 유다가 17절에서 18절에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약탈의 결과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약탈의 결과는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러면서 18절에 똑같이 반복을 해요. 두려운 소리, 함정, 올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사냥을 생각할 수 있죠. 올무라고 하면 이렇게 덫을 얘기하니까 그런 사냥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동물은 전공이 아니에요. 전공 아닌 게 너무 많지만 동물 저는 동물학자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뭐 곰처럼 그리즐리 이런 큰 곰처럼 이런 거 말고 웬만한 동물들은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웬만한 동물들은 사람 무서워하고요. 개도 사람을 무서워해요. 우리가 지뢰 겁먹고 도망가서 그게 문제지.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낮에 산행을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 있을 때 내려올 시간이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이다라고 대충 시간 파악이 되면 빈 깡통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갖고 가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렇게 트레일이 있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야산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가면 가끔씩 그 코요테, 카요리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카요리 만날 때 내가 먼저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막 깡통 흔들어대면요. 걔네들이 그거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그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살 때 거기 카요리 힐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 가끔씩 빈 깡통에 돌멩이 넣어갖고 다녀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아무튼 사냥꾼이 사냥을 하러 다니면 동물들이 짐승들이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가요. 빠져나와서 막 도망을 갔더니 뭐가 있어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17절과 18절에 반복하잖아요. 두려움, 함정, 올무. 이 결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피할 길이 없다예요. 피할 길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예요. 약탈이요. 약탈자가 덤벼들고 있는데 그 약탈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신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있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절대로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18절에 너무너무 멋있게 설명을 했어요. 그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이 열리고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여러분 성경책이면 이렇게 표시하셔도 좋아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한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한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노아 홍수 때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홍수가 되고 모든 세상이 이렇게 잠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비가 40일 와서 그렇게 잠기지 않습니다. 비 40일 왔다고 해서 그렇게 잠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땅에 있는 물이 솟구쳐 올라오고요. 땅 속에 있는 물도 솟구쳐 오고 단순하게 비만 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창세기 7장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 바닥에 땅 속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이 그냥 열려서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노아 홍수 때 피할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 외에 피할 길은 아주 없었어요. 그처럼 두려움이 있고 함정이 있고 올무가 있다라고 세 번이나 반복하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피할 길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남은 자요. 우리들이 방주에 들어와 있는 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약탈의 결과가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는 땅에 멸망이 있을 거라고 19절과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에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이번 주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노래를 막 부르고 그냥 막 손들고 그랬었어요. 그게 19절 때문에. 세상에, 이사야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그걸 눈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 이거 어쩌면 이건 저 혼자만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근데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한글 성경 번역이 최고예요. 제가 영어 성경 몇 개를 쳐다봤는데요. 한글 성경 번역이 여기는 최고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ESV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e earth is utterly broken. The earth is split apart. The earth is violently shaken.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갈라지고, 깨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고, 이렇게 반복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진다, 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지진이나 땅을 묘사하면서 산산조각 날 거다, 대격변을 이야기하는 거고, 땅이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쪼개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진동에 의해서, 지진에 의해서 흔들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심판 때는 지진이 있는 거구나. 지금 이사야는 심판 때 지진이 있을 거다를 강조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은 이 땅의 멸망이 확실하게 올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려지는 모습을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한다. 술 취해갖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놓고 이야기해요. 또 원두막 같이 흔들린다 그랬어요. 원두막은 뭡니까? 완전하게 땅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건물이잖아요. 조금만 흔들면 흔들려질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유를 20절 끝에 가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즉,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죄악이 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그냥 그 허물과 죄악이 내 가슴속으로 확 떨어져 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시편 32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심장이 이처럼 터질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짓누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모스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서 5장 2절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스라엘은 넘어지면 이제는 못 일어난다. 멸망한다라고 아모스가 최종적으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도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죠. 20절 끝에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최종적인 예언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에 심판이 있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어차피 한 가족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렇다면 불심판이 있을 때 그래도 살아남을 자가 있을 것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심판이 일어날 때에는 무서운 일이에요. 완벽하게 멸망하는 거예요. 갈라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흔들릴 것이다.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남은 자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곤욕, 내 친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남은 자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나의 형제들을 나의 권력들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며 이웃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